여호수아 18장 2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 18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1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우는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막을 세우고 그 뒤에 분배가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본다면 이렇게 분배를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서는 항상 어느 지역을 이미 정복했고 어느 경계선까지를 분배했는지 대략적인 영토와 경계선이 먼저 나옵니다. 이건 유다지파도 그랬고 요셉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지파들은 경계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직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앞에 있던 지파들과는 분배하는 양상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이 안에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 지파들이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일곱 지파가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유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 세 번째로 므낫세. 요 세 개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미 분배받았고요. 요단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지파가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열두 지파니까 다섯 지파를 빼면 일곱 지파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는가? 일곱 지파가 왜 분배를 못 받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땅을 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유다 지파 너희에게 땅을 줄게. 요셉 지파 너희에게 땅을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는 것, 땅을 하나님께 은혜로 기업으로 받는 것, 선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것이지 특정한 지파만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배받은 유다,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또 복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이 그 복을 성취받기 위해서 나가서 순종하거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서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어찌 보면 3절이 이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주 간단하지만 몇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죠. 일단 대상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땅에 대한 것인데 이 땅은 그들이 원했던 땅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인 거예요. 또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령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언약전쟁을 감당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충성하는 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지파에게 왜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라고 하는데 점령하러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꾸지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꾸지람했던 마지막 내용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이렇게 꾸지람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꾸지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일곱 지파가 지체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체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쟁하러 나가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체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요. 또 대적들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지체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도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지낼만하니까 지체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일곱 지파는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유다 지파는 분배받았잖아요. 요셉 지파도 분배받았잖아요. 자기 땅에서 살고 있겠죠. 그럼 이 일곱 지파는 아직 정복하러 나가지도 않았고 자기 땅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기록은 없죠.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당연하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았을까요? 찡겨 살았겠죠.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받은 땅에, 요셉지파가 받은 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다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해서 그들의 소유로 삼은 땅에 아무것도 안 한 이 일곱지파가 거기에 그냥 얹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얹혀 지내도 지낼만한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해서 어두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할 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종종 어떻게 하냐면 이런 핑계를 대곤 합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는 것뿐이다.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곤 합니다. 시스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편지를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우두머리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카 마귀가 그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와서 이 자기 삼촌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에게 내가 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다. 그랬더니만 이 우두머리 마귀가 꾸지람을 하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핍박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신앙을 안 갖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잘 먹고 잘 살게 복을 주든지 형통하게 해주든지 그래야 게을러지지. 아니면 내일 하겠다고 미루게끔 해라. 미루다 보면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 이러지 말고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자꾸 내일로 미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지파가 갖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도 지체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사실 표현은 지체했다, 미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인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면 안 하는 거죠. 오늘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일곱 지파가 보여준 그런 모습이에요. 또 다른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앞부분에 다른 내용이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이미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곱 지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유다지파도 불순종한 모습이 있습니다. 완전히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지파가 땅 분배받은 모습을 놓고 보면 큰 땅을 받았는데 자기가 나서 정복전쟁도 했는데 근데 모든 곳을 정복한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복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일부분이 유다지파가 받은 땅 중에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못한 겁니다. 요셉 지파는 어떠했는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불순종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큰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주변에 있는 작은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 작은 지파들의 땅이나 성읍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기웃기웃거리고 자기 소유로 삼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일곱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나가지도 않습니다.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 것이 그냥 요 일곱 지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큰 죄를 졌나? 우리가 특별히 나쁜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대평가를 한다고 치면 등수를 매긴다고 치면 불순종한 정도에 있어서 유다 지파 조금 불순종하고 요셉 지파 그보다 많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지금 너 일곱 지파는 제일 많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수로 치자면 유다 지파 80점, 요셉 지파 70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일곱 지파는 50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들은 조금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견뎌놓고 보면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 일곱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고 꾸지람을 한 뒤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해라. 지파마다 세 사람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을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세 사람씩 정해서 일곱 지파니까 21명이겠죠. 21명이 나가서 아직 정복하지 않고 비어있는 땅을 그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남쪽, 요셉 지파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아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별로 없는 땅을 가서 조사를 하고 일곱 등분을 해가지고 그림 그려갖고 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똑같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림 그려갖고 오면 내가 제비 뽑아서 일곱 지파 나눠줄게. 이게 여호수아가 있었던 해결책입니다.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갖고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갖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한심하죠. 앞에 나왔던 유다지파, 요셉지파는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가서 그림 그려오고 가서 정복해라. 이게 아니라 유다지파 이미 정복한 성읍들을 100개 넘게 쫙 열거를 했다고요. 요셉지파 이미 정복하고 분배받은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4절부터 6절 이 내용을 보면 이 일곱 지파는 정복한 것도 아니고 분배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서 지금이라도 가서 그려갖고 와라.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땅덩어리 그까짓거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가서 조사하고 그림 그려서 일곱 등분해 오면 내가 그거라도 너희들에게 나눠줄 거니까 그거라도 받아라. 가서 제발 그림 좀 그려갖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는 명령하는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또 명령했던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미 앞부분에 5절에 보면 유다지파, 요셉지파는 땅을 받았고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원래 분깃이 없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르우벤과 지파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사람들과 원래부터 분깃이 없기로 약속된 사람들은 이제 땅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이틀 뒤부터 보게 될 8절부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앞에 나왔던 말씀을 정돈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그리고 일곱지파는 왜 맨 마지막에 나왔을까? 순서가 차이가 있잖아요. 유다지파를 향해서 분배했던 방식과 지금 일곱지파에게 분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는 장자권을 갖고 있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고 여기 나오고 있는 일곱지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유다는 이미 정복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땅들이 있었고 여기는 일곱 지파는 그냥 얹혀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자면 결국 열두 지파가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양상, 과정, 정도는 각각 다 다릅니다.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정도, 그리고 일곱 지파가 복을 받은 정도,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과정, 그리고 이 일곱 지파가 복을 받은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모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동일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온전하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남의 것을 기웃거릴 것인가, 그냥 얹혀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체하고 있을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 복받는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행동했으면 기록이 똑같았겠죠. 근데 기록이 매우 매우 다르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분배받은 순서가 똑같이, 분배받은 순서가 있는 것과 똑같이 믿음의 수준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수준이 자꾸 떨어집니다. 제일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믿음의 사람은 제일 처음에 나온 갈렙입니다. 갈렙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행동했던 사람들은 유다입니다. 유다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지금 나오는 일곱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우리가 불행하지만 왜 자꾸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24장까지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죠.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아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씩이라도 더 은혜를 누리고 조금씩이라도 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팍팍 떨어져요. 갈렙과 유다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유다 지파는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요셉 지파는 못 따라가요. 아예 지금 나오는 일곱 지파는 그나마도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가나안 땅 정복했던 거 다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 추이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이 속에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신앙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주님 제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더 굳건한 믿음 갖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조금씩 더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는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이름을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갈렙의 위치에 자기 이름을 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것들 예비하고 계십니다. 갈렙 같은 믿음을 선택하고 기왕이면 여기에 나온 일곱 지파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 당대에도 복을 누리고 후손들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열두 지파를 이룬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다 동일한 부모와 동일한 조상을 두고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수준으로 행동을 하고 각기 다른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만한지 우리가 스스로를 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비록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허락하실 땅을 달라 요구하며 나아가 정복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 믿음이 떨어지거나 소망이 자꾸만 사라지려 할 때에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선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조금씩 성장하는 믿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